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바로 앞장인 15장의 내용과 반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 묵상하신 창세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그의 후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좀 헷갈려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고 확인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집트 강부터 메소보다미아 강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통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하는 내용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전의 사건에 나타나는데 그 반전의 주인공이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사례는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지 않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례의 임신을 그리고 출산을 원치 않으셨다, 거절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사례의 입으로 스스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사례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원뜻이 무엇이냐면 사례의 소리에 순종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실 살해 행동 자체가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전혀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도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봐서도요,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그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말하기를 그를 통하여 내가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사라의 선택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의 합방은요, 큰 반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들의 그 인물들이 함께 합리적으로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반전의 사건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가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분명히 세 인물이 동의하였고 그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열에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허락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례가 하갈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보면 사례가 너무 도가 지나치게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전의 상황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례는 결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남편을 따랐던 여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 갔던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서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흠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사례에게 합니까? 자신의 누이라 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왕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사례를 소개하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곳에 대한 다른 그 사례의 조치가, 사례의 방법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는지가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례의 얘기는요, 그만큼이나 사례가 당시에 하갈의 학대로 인하여서, 하갈의 그 업신여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분명히 처음에 그것을 계획했을 때는, 서로가 거기에 동의했을 때는 정말 목표를 딱 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됐었을 텐데 막상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오히려 이러한 일이 왜 생겨났을까 싶은 거죠.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전의 사건은요, 처음에 그 계획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될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해결책으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반전의 계기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은 때가 이제 7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10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자,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잉태와 출산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생겨난 반전의 사건은요,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게 고통의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반전을 일으키는 행동은 고대 근동이나 또 오늘의 현실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서 문제없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다림에 능한 사람은 더더욱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오랜 침묵 속에 있다 보면요, 막혀있던 상황을 내가 열어보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대상은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잉태와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같은 이야기인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집중한 것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후사인 것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독자 개발한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약속을 이루려는 시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니다. 당시에 두 사람에게 있었을 조급함이 이해가 됩니다. 간절함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물으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10년이란 시간이면 충분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까지 필요한 배경들도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도우시지 않고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의 수를 제한해가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가 급하고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되레 묻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요, 그 응답의 주체가 내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마저도 이런 선택을 하는데 과연 이 땅에 온전한 성도로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선택을 했는데 과연 나라고? 근데 말씀 안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하갈이 광야 길을 헤맬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갈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foun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지금 잉태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관계를 중재하시고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난날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에까지 이르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과 16장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신이 열어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on the same 페이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허락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방법과 그 마음을 깨버리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퍼뜩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실 때 혹시 기다림의 과정에서 조급함이 있으시고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건요, 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기다리셔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시며 하나님만 여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내는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이 기다려야 하고 지금껏 기다린 것들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열심히 찾고 구하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음껏 영광스럽게 높이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